향기를 날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자연예배를 통해서 9절과 12절의 내용을 연관하여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12절과 또 16절을 또 연관하여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4장에 9절과 12절 그리고 16절은 아주 맥을 잇는 말씀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9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아가서의 총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약혼식을 지나서 이제 결혼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결혼에 해당하는 이 말씀 속에 9절의 말씀은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신랑이 신부를 향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은 지금 결혼할 때까지 약혼을 사실은 1장이 약혼식이라면 이제 결혼이 이제 4장이거든요. 이때까지 계속 주님을 잊어버렸다. 찾았다. 또 주님 어디 계세요?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자꾸 주님을 찾으러 다녀요. 근데 말씀 곳곳을 보면 주님이 멀리 가지 않으세요. 늘 가까이 계세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신랑 어디 계세요? 나의 입을 맞춰주고 어디로 가셨어요? 또 주님 계신 곳이 어디세요? 내가 거기를 가기를 원합니다. 자꾸 그러는데요. 주님은 항상 곁에 계셔서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할 때까지 그게 이제 상당한 기간이 드는데 대체적으로 한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약혼을 하고 나면 신랑이 본가에 가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동안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밤에 이렇게 오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제 밤에 신랑이 오고 등불을 예비하지 않은 또 등불을 예비한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지만 밤에 이렇게 오시는데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도 이렇게 약혼을 해놓고 입을 맞춰놓고 너는 나의 신부다. 그리고 아마 궁중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제 다시 와서 결혼을 할 때까지 이 술람미 여인은 정말 이렇게 정말 마음이 술렁술렁 거리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사람들 앞에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비해서 정말 외모로나 또 가문으로나 또 학벌로나 모든 면으로 부족한 것을 알고 또 그 예루살렘의 그 어여쁜 여인들이 와서 술람미 여인을 바라볼 때에 정말 너무 자존심 상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술람미에게는 배다른 오빠가 있어서 배다른 오빠들이 자꾸 와서 협박을 하고 그래서 오빠의 할 일을 술람미 여인에게 맡겨서 자신은 자신의 포도원을 돌보지 못하도록 오빠 걸 하다가 보니까 신랑이 다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숙제를 다 끝내지 않은 신약의 교회가 이런 거예요. 늘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신랑 대신 그분을 고대를 하면서도 또 한쪽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분이 나를 신부로 여겨주실까? 가만히 보자. 내 피부를 보니 정말 햇빛에 그을러 쭈글쭈글하죠. 나이답지 않게 어릴 때부터 포도원에서 그 떼학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새카맣게 그을렸고 또 그 태양빛의 얼굴은 정말 이렇게 그냥 에이징이 돼서 말이죠. 막 주름이 생기고 뭐 화장품이나 제대로 발랐겠어요.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아도 신부답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나 집안으로나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신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늘 갈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신부입니까? 또 신랑이 나를 진짜 사랑할까? 나는 별로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데 혹시 장난친 건 아닐까? 매일 신부는 이렇게 갈등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어디 계세요? 또 어디 뭐 계십니까? 매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는데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보면 자격이 없어요. 또 지난 주간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속상했고 또 죄도 지었어요. 또 내 스스로 마음 안에 보니까 내 안에 선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때로는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런 일도 저질렀어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아주 냄새나는 그런 그 나의 어떤 그 본 모습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보면서 계달의 장막 같은 거예요. 그런 내 스스로 술람미가 이 사장에 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격 없음으로 인하여 늘 자격지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러저러한 일에 늘 시험 들고요. 그 자격지심 때문에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또 뭐 조금 아는 말씀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너는 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면서 자꾸 그렇게 지내다 본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신랑이 오셔서 이제 사장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 사장에 이제 쭉 1절부터 쭉 보면 신랑이 신부를 향한 사랑 고백이에요. 이 사랑 고백을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9절을 말씀드렸는데 내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마음 빼앗길 만한 구석이 없어요. 이게 기적인 거죠.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제가 다른 버전으로 지난주에도 읽어드렸는데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의 눈짓 한 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정말 감지덕지한 정말 신랑이요. 막 나한테 완전히 그냥 사랑에 그냥 잠겨버리신 거예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자격으로도 모든 환경으로도 가문으로도 자격 없는 나. 이게 이렇게 마음이 빼앗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비둘기라. 너는 나의 비둘기라 그랬어요. 비둘기는 한 곳만 바라보는 습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고백은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사실은 아니에요. 신랑 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너는 나의 비둘기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 너는 나만 바라보는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핍박이 오면 남을 미워했고 또 사람들에게 또 뭐 이렇게 달콤한 소리를 들으면 거기 또 거기가 있는가 하고 유혹받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 너는 나의 비둘기라고 해. 너는 나만 바라보는구나. 영적으로 바람도 피웠고 마음도 찰랑찰랑거려서 마음 가는 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서 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나를 향하여 너는 나의 비둘기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12절에 가보니까요. 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것도 술람미 여인이 신랑 되신 그분에게 나는 당신을 향하여 잠근 동산입니다.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주님만 위하여 삽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너는 마치 나에게만 열 수 있는 잠겨진 동산처럼 왕이 오시면 그 왕을 위하여 신랑을 위하여만 여는 그런 그 비밀한 동산이구나. 아니었잖아요. 아무 때나 문 열었잖아요.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또 유혹이 올 때 아무 때나 문을 열고 그저 그냥 동네 강아지 모양 뭐 동네 뒷산 모양 어? 송아지도 와서 풀 뜯고 뭐 개도 와도 똥 싸고 가고 뭐 이 사람도 들어오고 저 사람도 들어오는 그냥 담도 없는 사단이 와서 나를 유혹하면 유혹에 넘어가고 또 나를 협박하면 또 두려워 떨고 그랬던 잠근 동산이 아니라 열린 동산, 아직 담까지 없는 문도 다 허물어진 그런 동산 같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너는 나의 잠근 동산이라, 잠근 동산이라. 덮은 눈물이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신랑 되신 그분에게만 나의 시원한 내 마음을 열어 그분에게만 이 시원한 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신부로서. 봉한 샘물처럼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봉한 샘물처럼 우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 번도 죄 안 진 것처럼 한 번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 눈이 하트로 이렇게 돼갖고 우리를 향하여 어쩔 줄 모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부족한 거? 사람이 보기에도 부족해요? 제가 저를 보기에도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족하다고 하지 않고 내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의 잠근 동산이요 봉한 샘이로 주님은 막 어쩔 줄 모르는 거 어쩔 줄 모르는 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애틋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어쩔 줄 모르는 애라도 좀 피버가 있으면 막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은 그냥 뭐 햇빛이 쨍쨍 쬐서 100도쯤 넘어가면 그냥 볼 일이 있어도 안 나가 애 때문에 그렇죠? 조금이라도 열만 나면 그냥 막 병원을 찾고 이머전시를 찾고 그냥 병원에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머전시에 오는지 몰라 막 간호사들이 막 그래도 막 내 아이 막 이것 때문에 혹 폐렴은 안 걸리네 혹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애틋하게 애지중지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습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제가 한동안 이 찬양 때문에요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왜 나를 사랑해줘야 할 이유가 없는데 하루에도 열 번도 스무 번도 백 번도 넘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것도 초신자도 아니고 목사께나 된 사람이 기독께나 한다는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 주님 나를 사랑하시 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계달의 장막 쭈글쭈글한 계달의 장막 같은 나를 주님 왜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에 보면 사랑할 만한 예루살렘의 여인들 같은 정말 선행하고 착하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좋은 사람 세상에 많은데 그 사람 내게 주신 감동 10분의 1만 주어도 100분의 1만 주어도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펄펄 뛰어서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할 그 사람들을 놔두고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을 보면요 숨 못 쉬어요 퍽퍽하고 팍팍하고 세상은 도대체 멀씨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어 앉으면 주 사랑이 나를 감당. 주 사랑이 나를 위로. 주 사랑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 그래서 12절의 내용이 주님을 주님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착각이 아니라 주님 내가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나는 내 신랑을 향하여 잠근 동산처럼 터픈 우물처럼 봉안샘처럼 도대체 세상 유혹에도 도대체 세상 핍박과 그 협박에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냐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그 편안함과 그 유혹과 그 때로는 정말 아픔과 괴로움 상 관계 속에서도 그냥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나를 게으르게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도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냐고 잠근 동산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봉안샘처럼 도대체 주님이 아니면 나는 내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16절에 이렇게 와 보면 이 16절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 전에 약혼을 해놓고도 또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겠죠. 마음이 오간 데가 없는 거예요. 달콤한 소리 하면 헤거리고 누가 조금만 어렵게 하면 잡아치고 그냥 뭐 하기 싫고 때로는 그냥 신앙생활 하기 싫고 직분도 내려놓고 싶고 막 교회를 떠나기고 싶기도 하고 막 누구 보기도 싫고 막 내가 사역했던 거 사역도 내려놓고 싶고 막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술람미 여인은 16절에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에게 사랑으로 달려온 그 주님에게 이제서야 술람미 여인은 고백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나의 마음 동산이죠.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리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북풍 그러면 고난이에요. 삭풍이라고 하죠. 저 시베리아에서 막 쏟아져 내려오는 살을 에이는 그런 그 시련, 고통, 아픔, 괴로움, 환경 뭐 이런 것들의 그 어려움들이에요. 남풍 그러면 저 밑에서 내려 올라오는 따뜻한 바람이에요. 술람미는 이전에 북풍이 오면 그 북풍 때문에요 좌절했어요. 신랑이 어디 계신가요? 나를 이내 버리셨나요? 그렇죠. 버리셨지요. 뭐 내가 뭐 내 꼬라지가 이런데 당연히 버리셨을 거야. 그리고 또 좌절했어요. 또 이제 남풍이 살금살금 불어서 또 뭐 하던 일이 잘 되기도 하고 또 뭐 누군가 와서 너 참 이쁘다고 이야기하고 너 이런 솜씨도 있다고 하면 또 그 소리에 또 막 교만이 하늘을 찔러갖고 말이죠. 의시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북풍과 남풍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살았어요. 뭐 버드나무 수양 가지가 말이죠.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요. 누가 화거리를 가져다 주면 분내고 화냈고 누가 또 칭찬이나 하면 또 우쭐대서 또 이랬던 술람미 여인이 이랬다니까요. 신약의 성도가 이런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사는 동안요. 이런 남풍도 불고 북풍도 불어서요. 때로는 우리에게 강한 시련을 줘요. 때로는 아주 따뜻한 남풍을 줘서 아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되는 일마다 잘 되고 아유 사람들 잘 붙고 사업을 이렇게 열면 또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남풍이 막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그동안의 삶은요 북풍과 남풍에 뭐 좋다고 해서 더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가 아니라 그때 교만하게 됐고 게을러졌고 북풍 때문에 또 원망했고 좌절했고 주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리고 뭐 또 막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듬뿍 먹은 주님의 이 고백을 듬뿍 받은 이 술람미 여인이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16절은 그거예요. 부풍아 일어나라. 고난아 내게 와라. 남풍 나를 잠들게 하고 나를 침륜하게 하고 나를 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남풍아 와라. 내게 내 동산에 내 마음 동산에 와서 불어라. 그렇다면 그 북풍이 예수 향기 날릴 것이고 그 남풍도 아주 감미로운 남풍도 예수 향기 날릴 것이다. 북풍이든 남풍이든 좋다. 와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이 북풍이 오면 정말 이렇게 그 신앙적으로 이렇게 탁 쫄라매는 기운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그 신앙의 북풍, 고난이 오게 되면 성도들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달려갔습니다. 이게 북풍이에요. 그래서 북풍이 뭐 이렇게 저주스러운 뭐 심판 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북풍 없고 남풍만 여러분들 따뜻한 남풍만 한 3년 동안 불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 돼요. 따뜻한 남풍 계속 불어서 우리 캘리포니아 수년 동안 비 안 올 때 계속 따뜻한 바람만 부니까요. 자꾸 사막화가 돼갖고요. 자꾸 뭐 막 그냥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동안 북풍과 남풍을 적절히 두셔서 뭐예요? 한랭 기후와 또 난류 기후가 적당히 섞여서 천둥 번개도 치고 회리바람도 불고 해서 뭐예요? 이 공기를 정화시키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뭐예요? 공기 정화 시스템이에요. 환경 정화 시스템이고요. 그게 천둥 번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폭풍이 있어야 되는 거고 태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도로부터 오는 그 뜨거운 바람이 차가운 바람을 만나서 막 비도 내리고 폭풍을 쳐갖고 말이죠. 막 다 이게 뭐 섞어지는 거 다 바닷물을 섞어버려서 다 정화시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북풍만 있을 수 없고요. 또 남풍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북풍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남풍도 주신다. 이것을 골고루 이렇게 받으면서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북풍이든 남풍이든 이제 철들은 거예요. 철들고 나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향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기적도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잠시지만 바다 위를 걸었던 그 기적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풍랑이 그에게 죽을 만큼 달려들었을 때에 주님을 향하여 고백한 고백이고 주님은 오라 하셨던 거예요. 풍랑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걷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그 진퇴양난의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의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지형을 이렇게 보면요. 들어오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정도 되는 그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모래밭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래밭이 끝나는 남과 북쪽에 절벽 같은 그냥 막 그런 그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글로 모르시는 거예요. 항아리 속으로 모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군사들이 올 때 보니까 저 길은 분명히 길이 끝쳐진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한 저놈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가서 저들을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다 때려 죽이면 배 죽이면 죽일 수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보니 그렇게 말 달려오죠. 앞을 보니 홍해가 갈려졌죠. 아마 남쪽으로든 북쪽으로든 길만 열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 안 했을 거예요. 북쪽도 막히고 남쪽도 막혔으니 갈 데가 없으니 주를 바라본 거죠. 이것이 북풍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할 수 없이 뭐예요? 강물을 열어제끼는 거죠. 바다를 열어제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기적처럼 그때 살아왔던 그 이민 생활의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우가 다 막혔던 그날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날에 여러분들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세요. 그 고난의 때에 주님 가까이 계셔서 그 주님이 정말 역사하셨던 물을 가르시고 천둥 번개를 치시게 하시고 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섰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그 일들이 뒤돌아보면 은혜가 된단 말이죠. 근데 훨씬 위험한 것은 이 남풍이에요. 훨씬 위험한 것은 이 남풍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복을 받았을 때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너무나 바빠져서 확실히 기도는요 고난이 있어야 기도가 기도되더라고요. 고난이 없이 정말 고난 때보다 더 기도하는 일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깝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나기 전까지는요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능이에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고 싶은 이 남풍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신앙과 응답 주시고 나서 신앙 또는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전에 기도의 강도와 응답 주시고 나서의 기도의 강도가 퍽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전에 사단이 응답을 줘서 그 성도로 하여금 침륜하게 합니다. 하나님 응답이 아닌 응답이 있어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며 내어준 명예와 권세와 능력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오셔서 와서 그 예수님도 유혹할 만큼 먹는 것과 권세와 또 어떤 그런 그 높아짐 이런 것들을 가져다 놓고 내게 절만해라 이거 줄이라 줄이라 이것은 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내가 빼앗은 거거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이 순풍과 이 따뜻한 남풍의 위험성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부산하게 버스럭거리고 놀면 엄마가 아래층에서도 위에 아이가 뭘 하는 줄 아는데요. 갑자기 아이가 10분 동안 잠잠하면 분명히 일난 거예요. 뭘 잘못 먹고 숨이 막혔든지 아니면 뭐 나쁜 걸 지금 하고 있든지 영 나갑어요 가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그날에 편안하다 할 그날이 참으로 위험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요나서를 수요일 날 보았는데요. 요나서 1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 말씀이에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순풍을 만난 거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이게 순풍이잖아요. 이게 남풍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싶었는데 안 할 만한 이유가 생긴 거예요. 내가 내일 좀 쉬고 좀 그러고 싶었는데 마침 내일 아침에 일찍 누가 나를 또는 일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이 기도는요,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은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어려우셨어도 그 밤 새벽 오히려 미명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셨던 거예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그 북풍이 몰아쳤던 그때 그 애절한 기도를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요? 혹 지금 편안하실 때 그 기도를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복 받은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남풍의 위험함입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에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질 때에 알렉산드리아 호를 큰 배를 276명이 타는 큰 배를 상선을 탔어요. 지중해의 옛날 상선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들이었고 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죄인으로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을 주세요.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이 항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장과 백부장에게, 자기를 호송하는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요, 바울이 이 백부장과 선장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그리고 죄인이고. 그래서 핀잔받았을 거예요. 얘가 로마에 가면 이제 사형받을 거고 그러니까 가기 싫으니까 얘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에게 이제 상의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당연하죠. 선장과 선주는 배에 대하여 이 물길에 대하여 또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했던 베테랑이고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호는 지금 뭐 말하자면 큰 유조선처럼 커다란 배거든요. 이게 웬만한 폭풍은 팍팍 뚫고 지나가는 엄청난 배거든요. 선장과 선주가 보니까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랬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이 옳지요. 그리고 배를 출항을 딱 해서 보니까요. 순한 남풍이 확 부는 거예요. 뭐 그때 뭐 모터로 가는 게 아니라 다 도수로 가는 큰 범선이었으니까 말이죠. 그 바람을 막 사나운 뭐 북풍을 불면 막 그걸 뚫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싹 순풍이 부니까요. 막 하릴리랄라 그리고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바울에게 이렇게 찾아갔겠죠. 찾아가갖고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서 꾀를 부려? 네가 뭘 안다고?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뒤후에 말씀을 보면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 짐 다 버리고 또 어구들, 정말 중요한 어구들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면 정박 못하는 그런 어구들을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겨우 배만, 배도 버릴 만큼 배도 다 찌그러져서 이제 겨우 목숨만 사는 그 풍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순풍을 만날 때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이 미국 생활이 다 각자 좀 다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선교지를 이렇게 보면 여기는 순풍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풍지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무풍지대에도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 이민교회의 예배가 점점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 사회에 성도들이 자꾸 줄어가고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북풍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거예요.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전에는 사단이 와도 내게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와라. 뭘 가져갈 게 있어야지. 도둑이 우리 집에 와도 뭘 가져갈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배짱만 있는 주야 주밖에 없습니다. 왜요? 실제로 그랬으니까. 실제로 주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등록금 없습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아파서 병원도 못 갑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엉엉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요즘 뭐 주님 아니래도 찾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아프고 저기 조금 아프고 여기 뜨끔하고 저기 뜨끔하면요. 막 주님이 아니라 그냥 병원에 그냥 막 뭐 보험 철철이 드러나야 되고 막 그냥 다 해갖고 하나님 찾을 일이 없고 자꾸 그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험 가액 높여주고 또 뭐 내가 죽으면 또 내 남편, 내 자식을 위하여 학비 뭐 그런 보험을 드느냐고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페이먼트를 해야 되냐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 나가서 일해야 돼. 왜요? 그거 안 하면 그 페이먼트를 더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보험 없이 삽시다. 뭐 그건 아니에요. 그 있어야죠.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신앙도 깨어 있어야 된다.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된다. 신앙이 정말 깨어 있어서 정말 주님 이 미국 신앙생활은 모두 다가 다 난풍이에요. 무풍이에요. 너 이거 명심하시고 들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는 또 북풍이 몰아친 부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에 주님 바라보시고 난풍이 불어도 주님 바라보시고 그래서 주의 향기를 날리리라. 향기를 날리리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리라. 어떤 바람이 오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